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재창조입니다. 소개가 오늘까지만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잘못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개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하라 이랬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이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세아서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품행이 아주 나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고멜은 옛버릇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DNA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굉장히 잘 대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호세아는 다른 남자들의 품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음란한 외출을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것도 극히 퍼스널한 개인 생활,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멜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정한 고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같이 이제 살겠다 하고 이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이제 아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대로 자기 아내를 극진히 그야말로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우상신들에게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징벌을 하세요.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십니다. 그냥 쓱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좋으시고 착하시니까 뭐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부족한 거 그거 좀 적당히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지 않겠는가. 좀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도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는데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를 드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먼저 하시는데 그 준비의 내용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내릴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이 자녀를, 이 애를 내가 완전히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를 들지는 않을 거예요. 언약이 열 같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순종해서 부패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독특성, 언약 백성의 아이디를 상실하게 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약에는 징벌 이후에 오는 게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의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쭉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징벌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이라든지 뭐 신명기 4장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징벌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도 그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대조해 가면서 양편을 조화시키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축복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내쫓아 버렸어요. 아예 그 다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다시 귀환시켜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쫓은 후에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지죠. 이것은. 그 복은 내립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전혀 사랑하신 것 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징계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구애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애한다 그래요. 우상이 없는 곳에서 오직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래의 여행을 하기로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구애를 하시고 자신의 온전하신 사랑의 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탈선했던 그 신부 이스라엘 신부가 참 마음으로 남편의 그 같은 절절한 사랑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을, 무슨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든지 그들의 배도라든지 그들의 우상숭배를 극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가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거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죄로 넘어지죠. 그래서 신자로서의 어떤 특성을 상실을 하고 불편한 양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더 불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양심이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면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휩쓸려는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고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호세아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겠죠. 많은 교인들이 죄에 빠져요. 때로는 아주 심각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도만 낮으면 씨가 나게 돼 있어요. 씨가 나면 그게 싹이 틀 수 있어요. 싹이 튼다. 죄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온도가 맞으면은 나 자신이 내 속에 죄의 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언약의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문구들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제 하지만 그런 것은 현재적인 시련을 포함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상당히 먼 미래의 구원 사건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수르라든지 뭐 바빌론이라든지 다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뭐냐면 국가적인 사건이거든요. 국가를 단위로 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받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약속들도 국가적인 단위를 염두에 두고서 준 먼 후일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개인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러면 복을 못 받을까요? 혹은 복을 받을까요? 이방 나라에 있다가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한 개인에게 언약의 약속이 별도로 적용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르시게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스라엘로 귀환한다, 귀국한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형벌이 국가적인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별로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죠. 집단적인 형벌에는 개인적인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내시는 그 형벌에는 자기도 포함돼요.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질이 심화됩니다.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명시된 이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들은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종말론적인 회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에서 약속된 축복은 단순히 뭐 조국으로 귀환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 땅으로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사실상 소수가 돌아왔어요. 전체에 비할 것 같으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결코 막 이렇게 번성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외국에 이방 나라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언약에서 약속된 축복의 성취는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보다도 훨씬 더 큰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슨 문맥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한마디로 십자가 구원의 문맥이에요. 말을 바꾸면 구속사적 문맥에서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고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제 새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전에 성전 다 부서졌으니까. 그래서 자원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냈죠. 예. 그들은 언약 백성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형성을 했어요. 많은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에 초점을 둔 여호와 종교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경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맥맥을 유지하는 만큼의 언약 공동체를 진행시킬 수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시킬 새 언약의 축복들을 이 사람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되는 출발시키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십자가 대속의 새 언약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 사역으로 오는 영원한 구원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령한 복들이 언약에 약속된 그 축복들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거짓과 배신을 일삼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가 용서되어야만 언약에 담긴 축복들이 이를테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즉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생명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온전히 신실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내산에서의 결혼 서약을 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삶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그분에게 연합된 소속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가 화해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실하심, 자신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흠없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 자연계까지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회복은 호세아서의 한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고 끝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것은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이 지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신랑을 배척할 배신의 신부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이스라엘은 그런 깊은 참사랑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의 숱한 죄악을 극복합니다. 비뚤어진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갱신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한때 배도의 길을 걸었던 방탕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배도를 일삼는 그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겠느냐. 와서 하나님 그야말로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씌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가서 생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정체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시고 방탕한 아내를 정숙한 아내로 변화시키고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고 영원한 반려자로 새롭게 꾸미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예요. 또 위대한 공학가시고 이를테면 아무 볼품이 없는 다 찌그러진 그 바닥 인생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다 녹슬어버린 고체를 가지고 자기가 그리는 이상형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내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조각가는 그런 고체를 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겠죠.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만든 후에는 그것이 놀라운 작품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템스강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템스강을 늘 산책하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가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강변 그 길 옆에. 그래서 그냥 보는 거죠. 한 작품이 있는데 보니까 재료가 전부 다 고철이에요. 뭐 못 같은 거, 깡통 조각 같은 거, 폐품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폐품 수집가입니다. 폐품 같은 우리 인생들을 날마다 나가서 수집해 오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사랑을 부으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언약 백성의 멤버들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세요. 지금은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수고는 쉬지 않고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능력과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백성에게서 선한 마음을 도출하시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을 부으심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어요. 앞으로 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고난의 세월이 계속 올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도 선포했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용서와 경신. 화해와 회복, 능력과 치유에 대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배도보다 더 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미래의 소망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종국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울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중매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매한 자는 음란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자기도 아마 그런 남자인가 보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보라. 그런 뜻이겠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면서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아내를 둔 선지자가 무슨 면목을 강단에 쓴단 말인가.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자기 아내 바람 피우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보고 하면 돼. 그래도 선지자랍시고 하는 말이 고멜의 방탕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를 바람둥이 자기 아내하고 비유를 하다니. 말도 안 되지. 그래, 빈정거렸겠죠.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였을 거예요. 그래도 또 흥미는 있었을 거예요. 약간 드라마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아내 나가서 또 무슨 남자 만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겠죠. 고멜 말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집에서 남자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다 바람피우는 이유가 있겠죠. 작은 아내가 바람나는 것은 일단은 남편 책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잘해보세요. 왜 여자가 바깥으로 나돌아 다니겠는가? 애들도 주렁주렁 달려든데. 우리도 아마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과 그런 조롱을, 그런 수군거림을 참아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당신 집에 가서 그 애들이나 보든지 당신 아내나 잘 다스려. 우리 보고 뭐 예라지라 하지 말고.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고멜을 호세아에게 소개시킨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가 깨달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모를 참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질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호세아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비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호세아서는 한 남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서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내의 방탕으로 고통받는 의로운 한 남편의 고뇌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지니신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하게 그린 것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고멜과 같은 자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도 아마 고메를 닮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못난 모습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멜과 같은 배역의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줄기찬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어떤 피해를 입은 마음도 다 고치세요. 아무리 큰 상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한을 다 이해하시고 나를 고치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세요. 그러면 나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멜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도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사례에서 그럴 때가 자주 있죠, 사실은.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호세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에게 건포도를 바치면서 우상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절개를 지킬지 모르는 그 불신실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쌓이고 하나님의 심장에 독화살을 쏠지라도 언약의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방종과 배신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일으켜주시고 거기에 더 진한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긍휼에 긍휼을 다하시고 자비에 자비를 얹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계획하셨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이 괴악한 백성들과의 언약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도 썩이고 배신하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하는 중요한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열두 제자들의 그런 개척선교를 필두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그 모습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대하신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됐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배도를 미리 내다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할 것을 미리 아셨듯이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다 버렸죠. 그래도 제자들을 원망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회복이 됐고 그들은 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것은 뭐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멋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잊으셨어요. 다시는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서 갈퀴를 흩듯이 이렇게 긁어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마치 없었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요? 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다 씻기시고 다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는 과거에 연연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부으시고 내가 너에게 끼쳐지는 사랑의 깊이와 그 열도를 그 감을, 그 뜨거움을, 그 간절함을,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거라. 그러면 너도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도 나를 닮을 것이다. 너도 나와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의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의 참된 이미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 아들과 딸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고멜이나 열두 제자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과 죄악으로 멍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재창조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일그러진 부분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된 충성과 상실된 순종의 향기를 우리의 메마른 가슴 속에 다시 피어나게 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우리가 어제의 죄책을, 어제의 불완전한 것을, 어제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새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신자는 방종과 불순종과 배신의 가슴을 십자가의 피로서 맑게 씻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자신의 이름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탈선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자기의 죄가 다 씻기게 하시고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멜을 소개하십니다. 고멜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고멜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새창조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비와 용서의 가슴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면 고멜이 받은 새 생명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